자, 무슨 영화 보셨나요? 2월달 편 2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감기기운이 제 예상과 달리 제 기운을 좀 많이 갉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과 달리 오늘 녹음이 좀 제 상태가 좀 안 좋네요. 글자도 잘 읽지 못하고 애드립도 잘 안 나오고 여하튼 뭐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발음이 좀 심각하게 안 좋아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블로그 영화페이지 쪽에 남겨주신 댓글 읽어보도록 하죠. 제 거부터 읽어볼까요? 이분은 제가 연애 감상, 오늘의 연애 감상했습니다. 이승기 문채원 주연의 로코물이죠. 왜 제목이 저럴까 궁금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했었는데, 문채원 씨가 이제 영화 속에서 기상캐스터로 나오더라고요. 뭐 오늘의 날씨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빗대어 표현한 게 오늘의 연애죠. 문채원 씨 참 이뻤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참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해 보였고요. 아이돌 그룹 티아라 출신은 류하영 씨도 나오더군요. 꽤 비중이 높아서 놀랐고요. 마스크가 괜찮더라고요. 배우 쪽으로도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영화는 전체적으로 한국 로코물의 퇴보를 알린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도 소재도 연출도 몇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냥 문채원 씨하고 류하영 씨 보는 재미로 끝까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 영화는 타임 패러독스 봤습니다. 현재 VOD 4,000원이고요. 원제는 프리데스티네이션입니다. 시간여행물이고 에단 호크와 사라 순욱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예전에 트위터 쪽으로 평론가 준하님이 좋은 평가를 해주셨던 게 기억나서, 그리고 또 제가 시간여행물을 좋아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시간여행을 하여 사건을 막는 그런 어떤 특수기관이 있고, 그 기관의 요원이 사라 순욱을 만나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이거 소설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오리지널 각본이 아닌 그런 느낌. 그만큼 뻔한 이야기였지만 계속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역시 1958년도 미국 단편 SF 소설 All You Zombies 가 원작이더라고요. 인터넷상에 원문 번역한 게 있습니다. 이거 검색해보시면 되는데, All You Zombies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영화는 원작의 흐름과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흥미 요소가 첨가되긴 했습니다. 시간여행물임에도 뭔가 SF 영화인 듯한 연출과 특수효과는 적었고요. 철저히 이야기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죠. 이야기를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좋아하는 관객은 저처럼 괜찮게 볼 수 있겠지만, 시간여행물 특유의 볼거리를 기대한다면 크게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제목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여자 배우 사라 순욱, 이 연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외모도 살찐 조디 포스터 같았는데 연기력도 좋아서 정말 조디 포스터가 변장하고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막판에 악당의 동기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난감하긴 했지만 나름 괜찮게 본 영화였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본 영화 워킹걸. 계속 제가 본 영화가 계속 나오네요. 하여튼 뭐 워킹걸 봤습니다. 두 여배우가 궁금해서 봤습니다. 역시 조여정씨가 주연이고 클라라는 조연이더라고요. 판타지가 밑바탕에 깔려있고 코믹함을 의도한 장면이 많아서 그런지 야한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른바 워킹맘, 워킹맘의 고충, 즉 육아, 직장, 부부관계, 사회관계 등에서 워킹맘들의 문제를 성판타지로 해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갈등의 정도가 약하고 인물 성격이 영화의 판타지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현실감이 떨어지고 뻔한 이야기 전개로 흘러가기 때문에 공감은 별로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저는 뭐 워킹맘이 아니니까요. 조여정 씨는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방자전이라든가 후궁 이런 영화에서 어떤 성 이미지로 계속 나왔는데 그런 또 성적인 이미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그저 그런 여배우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여정 씨의 연기력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순간적인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연기자라고 생각들고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나 연기력 등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좀 더 편안한 느낌의 영화에서 보고 싶더군요. 클라라 씨는 생각보다 연기가 안정적이어서 놀랐는데 인물 설정 탓인지 그 안정감 너머에 뭔가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매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좋은 소재를 갖고도 이런 결과물밖에 내놓지 못한 감독을 비판하고 싶은데 그래도 뭐 요 몇 년간 봤던 성 환타지물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일단 주요 배우들 조여정, 김태우, 김보연, 라미란 이런 배우들의 연기력에 탄탄했으니까요. 예전에 그 유승범 씨가 나왔던 페스티벌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정말 그 보면서 참 욕만 했던 엉망진창의 영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워킹맘은 주제라던가 연기력 이런 것들은 좋은 편이죠. 자, 제가 본 워킹걸 그 다음에 타임 패러독스 오늘의 연애 연이어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제 댓글이 계속 있습니다. 요즘 블로그 영화 페이지 쪽에 청취자분들의 방문이 좀 댓글들이 좀 뜸해졌어요. 그래도 뭐 저는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감상했습니다. 설 연휴로 케이블에서 해주더군요. 예전에 청취자분이 이곳에 남겨주신 악평들이 이해가 되고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영화 보면서 정말로 청취자분들 정확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평가들이 막 떠오르고 무엇보다도 여자 주인공보다 여자 주인공의 시녀로 나온 배우가 더 이쁩니다. 그것부터가 이 영화의 실수다. 아니, 눈길이 분산되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더 이뻐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멋있고 이뻐야 된다. 그러면 50%는 일단 먹고 들어간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는 여자 주인공이 아니라 여자 주인공의 시녀가 더 이쁘다. 굉장한 이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검투사, 로마시대의 풍경, 권력 암투, 로맨스, 도시 멸망의 비애 등을 함께 담고 싶었겠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액션신도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뭐 검투 막 하고 그러는데 아유 그거 참 좀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쯤에서 이제 제가 뽀뽀해 뽀뽀해를 외치면서 화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만큼 집중을 못했다는 거죠. 정말 아연 실색할 결말 신이라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뭐 그랬습니다. 제가 본 폼페이 최후의 날이었고 청취자분들의 평가 악평이 이해가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제가 본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현재 VOD 2,500원입니다. 황정민, 한혜진 주연의 심파 로맨스물이죠. 전문가 평점이 4.8밖에 안 되는 작품입니다. 10점 만점에. 사실 그 정도로 혹평할 영화라고 생각진 않지만 좋은 영화라는 생각도 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파가 확실하기 때문에 더 대중적이고 눈물샘을 제대로 자극할 수는 있죠. 이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량이 120분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에피소드와 에피소드들의 연결 장면 그것을 좀 더 세련되게 나열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요.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 그 점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전형적인 소재이지만 꽤 여러 이야기를 재미나게 할 수도 있는 소재였거든요. 후반에는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왜 이렇게 질질 끄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나쁜 척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걸 전부 즉 모든 인물들을 관객에게 설명해줘야 하는가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황정민이 맡은 인물과 연기는 어디선가 본 듯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예진 씨에 대해서는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꽤 기대를 하면서 보았거든요. 발성, 표정 연기, 뭐 감정 표현 등 제 기준에 의하면 나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도 영화 속에서 두 가지 질감의 연기를 보여줄 때 그 격차가 너무 커서 요즘 유행하는 혹시 뭐 이중인격자인가? 그런 시섭자는 그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퉁퉁거릴 때하고 사랑에 빠져서 애교 부릴 때의 연기 그 질감의 차이가 너무 커요. 물론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사랑 때문에 숨겨진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의도한 바이겠지만 연기 자체가 너무 달라서 일관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적으로 느껴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녹음한 뭡니까? 소셜포비아에서 변요한 씨가 맡은 그 인물이 초반과 후반이 그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거든요. 환경인도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캐릭터의 일관성이 느껴져서 그 중심을 꽉 잡고 있는 거죠. 배우가. 그래서 좋았다고 제가 녹음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한예진 씨는 많이 아쉬웠다는 거죠. 황정민 씨가 제가 정말 좋아하고 팬클럽에 가입한 임수정 씨와 함께 나온 행복이라는 그 신파 로맨스물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감독님 이름이 좀 떠오르지 않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 만든 그 감독님이 연출한 작품이죠. 행복. 이 영화에서도 이제 황정민 씨 배역이 두 가지 질감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후반에 남주가 여주를 배신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질감의 연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으면서도 다른 감정, 다른 의도가 느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야기가 의도한 남주의 배신이 자연스럽게 관객에게 납득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쓴소리들을 하고 있지만 위에 말씀드렸듯이 마냥 혹평할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황정민 씨 조카 역으로 나온 강민아 씨의 코믹 연기라든가 다른 배우들의 열연, 따뜻함 등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뭐 큰 기대 없이 보기엔 괜찮은 신파 로맨스물이 아닌가. 전문가 평점은 4.8이지만 자, 제가 본 남자가 사랑할 때였습니다. 자, 이미테이션 게임 2월 17일에 개봉한 거죠. 171만 기록했는데요. 요거 비교 감상해보겠습니다. 임노팅님 글부터 시작해보죠. 설 명절날 까칠 도도 비위 맞추기 힘든 고딩 사촌 동생들과 함께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암호 해독으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끈 장본인이자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런 튜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따 당하던 학창시절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전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지만 스토리가 혼란스럽거나 산만하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범인들의 눈에는 몬스터로 보일 수밖에 없는 천재 수학자의 외로움과 유별남을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매우 잘 소화했습니다. 튜링 기계, 학창시절 우정과 애정을 품고 있던 친구의 이름을 따서 크리스토퍼라고 그렇게 닉네임을 부르는 기계인데 그 튜링 기계를 통해 암호 해독하는 과정, 성소수자의 비밀, 끈끈한 동료의 화학적 거세로 고통받는 그의 연기에 몇 번 울컥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연기가 좋았나 보네요. 조연들의 연기도 눈에 띄었는데요. 약혼녀 조안 클락 역의 키라 나이틀리는 천재들끼리 통하는 감정과 이성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아끼는 역할을 감동적으로 전달해 주었죠. 사령관 역의 찰스 댄스, 그러니까 왕자의 게임이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티윈 라니스터로 나오는데 그리고 MI6의 요원의 마크 스트롱, 동료 암호 해독 기술자의 매튜 구드,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 영화 스토커에서 그 삼촌 역을 맡았던 그분이라고 하네요. 매튜 구드. 이런 배우들이 그들의 이름에 걸맞는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영화가 주인공의 사생활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생략한 부분이 특히 좋더군요. 구구절절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관객 스스로의 상상에 맡기는 영화가 더 끌리고 여운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2015년 영화 선구안이 별로 안 좋았는데 2월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울림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어린 사촌들, 고딩 사촌들도 이 영화 재밌게 보았는가. 그만큼 어떤 대중적인 그런 호소력도 있는 영화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렇게 답글 또 주셨네요. 두 녀석들이 괜찮게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00세계대전 당시 튜링의 활약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나 건조하고 생명이 많은 영화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수면 유도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다음에 트위터 쪽으로 극장영화님도 이 영화 보시고 써주셨네요. 뭔가 번역이 아주 만족스럽다 싶으면 혜진쌤 번역이 거의 확실. 맞아요. 이 번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 영화에서 어떤 부분에서 의역을 할 것인가, 의역을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한국 정서에 맞게 그렇게 수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만약에 장르물이라고 그러면 그 전공에 맞는 단어를 또 어떻게 순화해서 또 쉽게 대중적으로 한글로 번역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장에 달린 영화 번역보다 그냥 일반 인터넷에 배포되고 있는 그런 일반 네티즌이 번역한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어떤 분을 말씀하시기로는 제작사 쪽에서 싼값에 진짜 실력이 별로 없는 그런 번역가한테 맡기는 게 아니냐, 싸게 그냥 넘기는 거죠, 물건을. 뭐 그러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네티즌들은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굉장히 큰 보수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튼지 간에 이 영화는 극장 영화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드리죠. 달런트가 남녀 중 누군가에 있는가에 따라 그가 일반, 이반인가에 따라 재단되고 판단되어 처벌까지 받던 시대의 이야기인데 생각해보면 우린 참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차별 없이 능력 펴고 사는 사회가 얼른 오길. 암호를 풀고 꼭 자기 형이라도 살려보자고 했을 때 거절당한 자괴감과 그 후로도 들키는 걸 막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임의로 재단해야 했던 이의 마음 중 누가 더 무거운 인생을 짊어지게 되었을까. 이렇게 써주셨네요. 산사춘님도 요거 2월 26일날 보셨지만 3월 2일날 저희 블로그에 써주셨네요. 대학로 CGV에서 관람. 이 영화는 비운의 천재 수학자 이야기인데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참 잘 소화해낸 듯합니다. 어린 시절의 아역배우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키라 나이틀리가 맡은 역할도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인생이 젊은 나이에 불행하게 끝나서 좀 슬펐습니다. 애플 컴퓨터 로고에 앨런 튜링을 추모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아직 못 보신 분들께는 슬쩍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3월 페이지에 가서 일발을 외치며 쓰려다가 2월에 본 영화라서 2월 페이지에 왔습니다. 3월이 시작됐지만 참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마침 제가 감기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읽으니까 조금 더 몸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후회가 되네요. 자, 청취자 세 분이 보신 연기도 좋았고 뭔가 생각할 거리도 좀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었습니다. 자, 제 댓글입니다. 한국 제목은 디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글로 디어 이렇게. 2012년 일본 영화고요. 원제는 당신에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일본어입니다. 아나타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별 기대 없이 그냥 퉁한 기분으로 봤는데 뭔가 잔잔한 감동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4월에 세월호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후루하타 야스오 감독, 주연은 다카쿠라 켄입니다. 작년 11월에 림프종 암으로 돌아가신 일본의 국민 배우라더군요. 이 콤비가 만든 영화 중에서 철도원, 호타루, 액기 등이 한국 관객들에게 알려진 작품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외국 배우 감독은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감상했는데 남자 주인공 얼굴이 낯익어서 생각해보니까 철도원 남자 주인공이더라고요. 철도원도 좋잖아요, 영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부부 중에서 아내가 먼저 림프종 암으로 죽습니다. 아내는 대행업체를 통해 편지 두 통을 남편에게 남겼는데 하나는 유골을 고향 바다에 뿌려주세요 라는 유언이었고 또 하나는 고향 우체국에서 10일 후에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죠. 유언 중에 나머지 하나를.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사용하려고 캠핑카로 개조 중이던 승합차를 마저 완성시켜서 1000km 이상 떨어진 아내의 고향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런 설정이고 이런 이야기인데 자기적인 밝은 에피소드들을 그 여정 동안 만나게 되어 남편이 해피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일까봐 시큰둥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 특유의 오바스러운 언행과 얇은 일본식 감상주의에 전혀 치우치지 않고 남자 주인공의 그 배우의 외모처럼 우직하게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정 중에 들른 장소에서 매번 아내와 연관된 회상신이 등장하지만 신파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신파 로맨스물 남자가 사랑할 때를 본 그 다음날 영화를 보니까 정말 그런 연출이 신선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초난강 씨, 사토 코이치, 아야세 하루카, 그다음에 기타노 타케시 등이 조연으로 나옵니다. 아야세 하루카는 그 호타루라는 일본 드라마가 유명했었죠. 이 영화는 디어라는 이 영화는 일종의 치유물인데 억지스러운 웃음과 억지스러운 슬픔 해소를 보여주지 않아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타카쿠라 켄의 유작이죠. 디어, 일본 원제는 아나타에 감상해 보았습니다. 자, 임노팅님께서 폭스캐쳐 보시고 써주셨네요. 2월 5일날 개봉한 영화고요. 2만 5천명 들었네요. VOD는 4천원. 현재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읽어드리죠. 세 인물이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긴 하지만 친구도 가정도 없이 형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크 슐츠. 채닝 테이텀 연기했다고 하네요. 다른 무엇보다 레슬링을 통해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컴플렉스로 뒤틀려 뇌회로가 끊긴 재벌 후계자 존 듀펀. 이거는 스티브 카렐이 연기했고 두 사람에게 결핍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이래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이빗 슐츠, 마크 로팔로가 연기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나오는 영화. 영화는 이 세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면서 굉장히 차갑고 건조하게 연출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미스테리한 사건과 세 인물의 연기에 집중해서 봤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에도 세 주인공의 뛰어난 연기 덕분에 지루하지 않았고요. 베넷 밀러 감독은 커프티, 머니볼에 이어 자신의 필모에 부끄럽지 않을 영화 한 편을 올릴 것 같고 세 명의 배우들은 모두 레슬링에 어울리는 몸에서부터 연기까지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언제나 현실이 상상보다 무섭고 끔찍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더 이어서 써주셨네요. 요즘 영화를 집중해서 봐서 그런지 감상이 호평인데요. 영화가 좋기도 하고요. 지루함, 심리 묘사, 난데없음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일 것 같고 열등감, 이상행동, 심리탐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아깝지 않을 그런 영화입니다. 라고 또 친절하게 부연 설명해 주셨네요. 폭스캐쳐 아주 뛰어난 연기가 나온다 하니까 또 이 세 배우 채닝 테이텀, 스티브 카렐, 마크 로팔로 관심 있으신 분들 VOD 4,000원으로 폭스캐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본 영화 코바디스 요거 VOD 3,500원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한국 교회를 까는 다큐멘터리. 재연 배우들로 해당 교회의 목사를 연기해서 더 실감이 난 것 같습니다. 유명 배우도 나오고요. 뭐 이상호 기자라든가 최승호 PD도 나옵니다. 사실 저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지만 새삼 다시 보면서 개신교는 대개혁, 그러니까 정말 대회개를 하지 않는 이상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개신교인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꼭 이 영화 보시길 바라고요. 현재 손가락질 받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간결하면서도 쉽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인은 종말을 믿고 있죠. 이 종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죠. 왜냐하면 종말에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어떤 뭐 심판, 뭐 환난, 고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거죠. 종말은 왜 올까요? 개신교에서 볼 때. 대부분의 개신교인은 그 까닭이 원인이 세상과 비개신교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며 밖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종말은 개신교인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밖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어야 합니다. 성경식 표현을 빌리자면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써야 되죠. 뭐 그렇고요. 예수님이 30살에 신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걸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 전까지는 목수만 하시다가 30살 되면서 이제 광야에 가서 막 시험 받고 막 했거든요. 세례 받고 그걸 하면서 내뱉은 첫 대중을 향해서 처음으로 외친 말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개신교가 예수님의 이 말을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통탄한 노릇이다. 우리 스스로 회개할 거리 있는가 없는가 먼저 돌아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고요. 하여튼 종교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흥분을 해서 가뜩이나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자, 제가 본 감상 댓글 제보자 한번 읽어드리죠. 이 영화 개봉 당시 영화적 재미에 대해서 청취자분들 평가가 그리 호의적이지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황우석 사태 및 진실 은폐 공작 등에는 공감하면서 분개하셨지만요. 배우 박해일은 이런 영화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참 맛이 납니다. 다만 이 영화는 이야기 전개가 너무 뻔하게 흘러가고 유전공학에 대한 지식을 좀 쉽게 풀어놓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황우석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좀 평범한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일부러 악당으로 만들 필요도 없었겠지만 그가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했는지 좀 더 쫄깃하게 묘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영동 1985의 남자 주인공 박원상 씨가 출연하니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 배우를 보면은 이제는 고 김근태 장관이 계속 떠올라서 하여튼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가 본 코바디스 제보자였습니다. 자, 산사추님 댓글인데요. 빅 히어로. 요거는 VOD 4,000원이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애니메이션이죠. 그 다음에, 모데카이. 요건 2월 18일 날 개봉했던 조니 뎁 기네스 펠트로 이완 맥그리거 주연의 영화였습니다. 홍보되는 거는 이제 고품격 사기 액션물, 뭐 그런 식으로 홍보되고 있더라고요. 7만 6천 명 관람했었고요. 읽어드리죠. 빅 히어로와 모데카이는 기대했던 만큼 재미나진 않았습니다. 모데카이를 꼭 보고 싶어서 그동안 시간 때우자고 빅 히어로를 본 거였는데 뭐 둘 다 그저 그랬습니다. 이번 달까지 써야 되는 쿠폰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도 퇴근 후 극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또 압구정 CGV에서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보시고 써주셨네요. 요거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은 2월 12일 날 개봉한 일본 영화죠. 뭐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면서 뭐 음식 해먹고 뭐 이런 영화로 전 알고 있었는데 8,000명 기록했고 VOD는 현재 4,000원입니다. 산산주님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리틀 포레스트 광고 보고 기대했던 영화였는데 제가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살짝 당황.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 영화 포스터가 좀 이뻐서 저도 보려고 했었는데 산산주님이 조금 좀 시큰둥한 댓글을 써주셔가지고 안 봤습니다. 포스터는 좀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자, 산사치님이 보신 빅히어로 모데카이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임노팅님이 저희 방송으로도 녹음했던 나이트크롤러 보시고 써주셨네요. 2월 26일날 개봉한거죠. 5만 5천명 들었고 요거 현재 VOD 만원으로 풀렸습니다. 여러분, 극장으로 보시기 힘들었을 겁니다. 뭐 상영관도 별로 없었고 하니까 이 영화 VOD로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기가 정말 장난 아니죠. 읽어드리죠. 임노팅님의 감상 댓글입니다. 부상자의 생사보다 카메라의 구도를 더 신경쓰는 나이트크롤러 루와 진실보다 시청률이 더 중요한 LA 로컬 방송국의 보도국장 니나는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방송국을 소유할 거야 라는 루의 포부가 이루어질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제이크 질렌하의 연기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하베르 바르뎀이 보였습니다. 영화가 빼어난 건 모르겠지만 지금껏 보여줬던 로맨틱한 모습에서 벗어난 제이크 질렌하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이 꽁냥꽁냥한 로코가 아니라 어쩌면 프리즈너스, 나이트크롤러 같은 연기의 길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언론이 보여주던 대로 믿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국 신문사를 차리는 게 더 빠를까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요즘 뭐 독립 언론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 이제 뭐 후원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좀 그러네요. 자, 임노팅님이 보신 나이트크롤러 VOD 만원으로 풀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제의 영화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거 2월 26일날 개봉했던 거고요. 125분짜리였네요. 굉장히 기네요. 그 긴 시간 동안 보여주나요? 그런 것을? 스크린이 512개까지 달렸었는데 관객은 36만.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현재 VOD 만원입니다. 요 방송 업데이트 될 쯤에는 아마 풀렸을 겁니다. VOD가 예약받고 있더라고요. 소심고양이님 댓글부터 읽어드리죠. 워낙 화제의 원작 내용이 어떻게 영화로 구현되었을까 궁금해서 무리하게 바쁜 일정을 밀어두고 이 영화 봤습니다. 북미에서는 2주 동안 박스오피스 1등이었다는데도 롯데시네마가 개봉관을 적게 잡은 이유가 있었네요. 소위 SM 영화라는데 남자 주인공이 전혀 주인님으로서의 파워가 느껴지지 않고 메가리가 없어서 배드신이 지루하게만 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결정적이네요. 이건 이게 너무 결정적인데요. SM 영화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말이죠,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주인님 역할을 해야 되는데 SM이 뭔지, 그 소녀시대가 있는 그 회사 SM이 아니죠. 이게 그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그런 가학적인 성행위를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피학적인 성행위를 좋아하는 그런 성 취향을 이제 합쳐서 SM이라고 부르는 거죠. 계속 읽어드리죠. 노출이 거의 없었지만 훨씬 강렬했던 세크리터리에서 매기 질레랄, 제이크 질레랄의 누나죠. 매기 질레랄과 제임스 스페이더의 SM이 훨씬 강렬하고 매력 있었음을 떠올려 볼 때 노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소심고양이님이 아주 쓴소리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36만밖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자, 트위터 쪽으로 키드님께서도 써주셨습니다. 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보고 울었음. 너무 웃겨서. 숨지겨 웃느라 숨질 뻔. 눈물이 거의다 못해 흘렀음. 아, 미친 영화. 복근 운동 열심히 했네. 주인공들이 저런 거 할 때 너무 진지한 게 너무 웃겨서 빵 터졌는데 그 이후로 진정이 안 됨. 아, 그런 연기를 하고 그런 대사를 하고 있는 것조차 웃겼어. 대박.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너무 아쉽네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비교 감상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트위터 쪽 감상을 계속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라이닝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네이버 웹드라마 출중한 여자 보시고 써주셨는데요. 천유희씨가 출연하죠. 이주승씨도 짧게 나오기도 하고 천유희씨의 대사인가 봅니다. 나는 다시 그리움을 견디고 꿈을 꾸고 혼자일 것이다. 싱글러 파이팅 이렇게 써주셨네요. 천우희 씨의 좀 말랑말랑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 웹드라마도 참, 영화가 아니라. 좋았습니다, 저는. 그, 네이버 가셔가지고, 출중한 여자 이렇게 치시면 나올 겁니다. 자, 사악 햄톨님께서도 트위터 쪽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읽어드리죠. 어제 박하사탕 보고 오늘 꿈에 문소리님이 나왔다. 영화의 순수한 이미지가 세게 강인됐나 보다. 이창동 감독님 영화의 캐릭터들은 오랫동안 기억이 나고 생각할수록 가슴이 많이 아프다. 모두 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문소리 씨가 단편 만든 거 봤거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이버 인디극장에서 무료로 상영하고 있던데 요 방송 업데이트 될 쯤에도 살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재밌었습니다. 자, 류은지티킴님은 박물관이 살아있다 3탄 보시고 적어주신 게 있네요. 로빈 윌리엄스의 생전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어린이들 바글바글한 속에서 관람. 마지막 테디와 이별하는 장면이 그래서 더 뭉클했다. 사실 1편 설정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초반에 아예 설정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 그래도 요양원의 노인 3명이 1편에 등장한 악역들이라는 점까지는 설명이 안 됐지만 그걸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수준. 그의 주요 배경이 대형 박물관으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이 등장해 교육적 효과도 충분. 사실 이제 관심의 흐름에서 벗어난 시리즈라 흥행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은근히 롱런하는 이유가 방학 특수 기간에 볼만한 가족 영화이기 때문인 듯. 휴잭맨의 아서왕 까메오도 볼거리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대형 박물관 나오니까 갑자기 그 대형 제국이 그 제국주의 시절에 막 식민지 막 하면서 여기저기서 문화재들을 훔쳐가지고 전시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화가 나네요. 아, 다음 글은요. 주피터 어센딩. 이거 2월 5일날 개봉한 SF 영화인데 127분짜리 매트릭스를 만들었던 워셔스키 남매가 연출했는데 30만밖에 안 들었고요. 워셔스키 남매의 최근작들이 이게 계속 좀 안 좋네요. 아쉽습니다. 뭔가 좀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극장영화님이 남겨주시는데요. 전작인 클라우드 아틀라스 두 번 보고도 이해 못해서 글적이던 사람에겐 나름 친절해진 느낌이지만 좋다고 하긴 힘들다. IMAX나 애트모스를 굳이 찾을 정도라고 여겨지지도 않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IMAX는 다들 아실 거죠. 큰 스크린 있는 거고 애트모스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운드가 좋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망원동 인공위성도 보시고 써주셨네요. 2월 5일날 개봉한 다큐멘터리죠. 이게 한국에서 그 MBC 라디오스타라는 예능에서도 한번 나왔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비로 그 인공위성을 조그만 건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성공했는지는 아직 그 확인이 안 됐나요? 하여튼 그거를 하늘에 띄어 보내는데 성공한 분이죠. 송호준 씨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고요. 요거 한 3,000명 정도 보셨다고 돼 있네요. VOD 3,500원입니다.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밥도 못 챙겨 먹고 뭔가를 이래저래 많이 해줘야 내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내게 상상 마당에서 간만에 만나는 늦은 조조. 관객은 나 혼자. 결과가 꼭 성공이어야 진짜 성공인가.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시간.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그 인공위상 성공 못했나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자, 트위터 쪽으로 국화님도 내일을 위한 시간 보시고 써주셨네요. 내일을 위한 시간은 제가 올해 안에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리온 코티아르가 나온 영화죠. 거기서 아주 우울증 환자로 나오는데 VOD 4,000원입니다 여러분. 읽어드리죠. 드디어 봤다. 내일을 위한 시간. 좋은 작품, 좋은 배우, 좋은 감독.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영화는 많은 것들을 전해준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좋은 영화만 찾는 것일지는 몰라도 아무튼 아무 영화에 귀중한 시간을 쓰긴 싫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유명한 감독이 만들었죠 이거.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극장영화님이 또 서유기 보시고 써주셨습니다. 2월 5일날 주성치 감독이 만들었고요. 7,000명 관람했네요. 문장, 황보, 서기라는 분들이 이제 주연으로 나왔고요. 요거 VOD 4,000원입니다. 요거 꼭 보고 싶네요, 저. 이 주성치가 옛날에 서유기, 그 뭡니까? 월강 보합인가요? 그거를 이제 주연으로 맡은 것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좀 뭐 리메이크 했거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근데 저는 그 영화가 옛날에 주연으로 나왔던 그 영화가 재개봉한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연이 달라요. 문장, 황보, 서기. 읽어드리죠. 상영관 시간 오늘 브로드웨이 밖에 안 맞아서 왔다가 중국인 가족 관람객에게 테러당했다. 콤보 사드로와 자국 관객 이상으로 우적거리는 건 그렇다 치고 몇 번을 해야 몇 번을 조용히 하시죠. 헤이 콰이어트 외치고도 또 떠드는 이렇게 재미지고 시청률이랑 깔깔거리면 정말 극장에서 제대로 누려야 할 영화가 요즘 왜 이리 설 곳이 없고 초라하게 우리를 맞이하는 것일까. 올 한 해를 뒤흔들 멘붕의 상황 중에도 날 이리 웃겨줄 줄이야. 반갑고 고마울 수밖에 없다. 근데 상영관이 하나뿐. 아쉽네요. 돌비 애트모스의 IMAX 포맷이 있더라는 엔딩 크레딧 보고 깜놀했다. 아 정말 리얼한 재미를 우린 놓치고 사는구나. 이걸 그 큰 화면에 빠방한 사운드로 즐긴다면 또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아주 극찬인데요. 이거 지금 VOD 4,000원이니까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악햄톨님께서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보시고 써주셨네요. 제목을 이렇게 짓지만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인터스텔러와 비슷한 기분이 든 게 사랑과 시간 두 가지를 함께 다루고 있어서인 것 같다. 호킹 부부의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은 배우들의 연기 덕에 잘 선뜻당했다. 보고 나니 호킹 박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존경심까지 드는 영화. 제철 맞은 방어 18호님도 써주셨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말건이라는 한국 애니메이션 너무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지만 꿈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는 감독님의 생각 참 공감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리뷰와 나일론을 뽑아내는 나누와 사원이라는 분이 써주셨는데요. 이분은 그 따로 이쪽 애니메이션인가요? 그쪽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이쪽 방면은 아주 그냥 뭐랄까요? 덕후? 뭐 그 정도의 레벨에 있는 분입니다. 하여튼 읽어드리죠. All is lost. 감상. 부제는 로버트 레드포드 옹의 우울. 이게 그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이라는 그 작품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부제를 남겨주신 거죠. 스즈미야 하루히의 5월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전 애니메이션으로 봤는데요. 참 이상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충격을 줬던 작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읽어드리죠. 캐스터웨이 이후로 인간의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드러낸 수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2시간 동안 나오는 대사가 10마디도 안 된다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좋은데요? 자, 사악 햄톨님이 5일의 마중 보시고 써주셨습니다. 정말 슬프군. 올설 특선 영화 중 단연 최고인 듯. 이게 EBS에서 한번 나왔었나요? 5일의 마중이? 그때 보시고 써주신 것 같습니다. 자, 수정님도 써주셨는데요. 아주 반가운 영화네요. 들깨. 겉으로 사회에 순응하며 뒤에서 사제 폭탄을 제조하는 정구. 불만과 화를 그냥 사귀거나 다른 방법으로 풀며 적당히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순응해 가는 대부분의 우리네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변요한 씨하고 박정민 씨가 나오죠. 그리고 제가 2014년 각시대 영화제에서 상을 줬을 겁니다, 제가. 아, 제 말투가 좀 과만한데요. 아, 이 영화를 방송으로 다루고 싶은데 이게 VOD로 안 나와있더라고요. 아,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아, 제가 하여튼 제작사에 전화를 해서라도 VOD로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변요한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꼭 보셔야죠. 들게. 네, 극장영화님이 세시봉 보고 써주셨는데요. 세시봉은 2월 5일날 개봉한 영화고요. 스크린이 829개. 와, 꽤 많이 달렸었네요. 한 대 171만 기록했고 VOD 4,000원입니다 현재. 읽어드리죠. 세시봉. 어머니가 LP장을 열어 판을 고르시면 자연스레 안방에 들어가 스피커 옆에 앉던 내게 어떤 느낌을 줄지 기대함과 초조함이 있던 작품. 못 만들진 않았는데 작년과 중년 이야기인 괜스런 사족 같아 거슬린다. 노래는 좀 별로였다. 근데 영화가 주는 마법이 극장을 나와 펼쳐졌다. 어린 날 어머니가 LP장을 열어 판을 만지시며 선곡하던 그런 날은 특히 변덕스레 날씨가 바뀌어 센치해지던 그런 날이곤 했는데 예보를 안 보고 움직인 내게 어제의 눈은 딱 그 기억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머니 집에 가면 왠지 LP를 틀어놓고 계실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사로잡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내게 세시봉은 80년대 후반 어머니의 턴테이블과 스피커 LP를 꺼내 먼지를 닦으시던 어머니의 손놀림 같았다. 그런 게 생각나는 시간이었다. 물론 잘 만들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끝까지 아, 이 영화는 잘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참 세시봉 저도 봤는데요. 이런 좀 센치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영화 보셨나요? 2월달 편 마지막 댓글입니다. 제가 댓글이 아니죠. 참 트위터인데요. 뭐 앞서 극장 영화님도 약간 좀 센치한 그런 감상적인 글을 써주셨는데 곰띠님이 빠삐용 보고 써주셨는데 아, 이 트위터 멘션 읽고 저도 참 한참 감상에 젖었습니다. 짧은 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3일날 주셨습니다. 곰띠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아버지와 함께 빠삐용 봤습니다. 스티브 맥퀸 정말 좋은 배우입니다. 더스틴 호프만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버님이 보여주신 영화인데요. 30년이 지나 이제 거꾸로 제가 아버님께 이 좋은 영화를 보여드렸네요. 올해 제가 49이거든요. 제 생각에 인생은 길고 좋은 배우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극장만 있는 바닷가에서 곰띠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 이 빠삐형이야말로 진짜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삶의 의지를 정말 불태우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저도 어렸을 때 보고 정말 야 어떻게 이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런 영화여서 저도 꼭 한번 그 녹음하고 싶었던 그런 또 기억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 적어주신 게 보면은 옛날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영화를 30년이 지나서 이제는 자동차 극장만 있는 바닷가에서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께 똑같은 영화 30년 전에 그 똑같은 영화를 보여드렸다는 이게 정말 좋네요. 이게 정말 영화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작의 힘이고요. 명작은 오래가니까요. 감사드립니다. 곰띠님 덕분에 또 오랜만에 또 감상이 젖어보고 제가 지금 감기 기운에 취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무슨 영화 보셨나요? 2월달 편이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면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프면 녹음 이거 뭐고 다 필요 없다 쉬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신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실 때 정말 힘이 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청취자분들 써주신 댓글 그 자체만으로도 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블로그 쪽에 영화 페이지 많이 좀 찾아와 주시고요. 4월달에도 뭐 슬픈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많은 영화 보시고 또 많은 감상을 블로그에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무슨 영화 보셨나요? 2월달 편 2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4월달에 영화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에 추운 것만 좀 지나면 아주 그냥 더운 날들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